지존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영원히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물러가셨을까요? 어제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이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죠. 그런데 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을 때 그 자리에 그 사람의 치유받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바리새인들도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기적 앞에서 어느 누구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그 놀라운 기적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 기준과 편견 그리고 교만으로 인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 3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 한 절을 보면 참 재미있기도 하고 씁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헤롯 땅과 더불어 공모한 것은 본서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죠. 여기서 나오는 헤롯 땅은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갈릴리를 관할하던 헤롯 왕가를 보좌하고 지지했던 정치적 당파였습니다. 철저히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집단이었죠. 이에 비해 바리새인들은 앞에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과 전통을 중시 여기는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저히 외세를 배척하는 애국주의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헤롯 땅과 평소에는 원수처럼 지내던 사이였고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이였죠. 양자 간의 동맹은 생각할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겠다. 여기서는 서로 하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어색한 동맹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저자가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정확하게 헤롯 땅이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평소 원수로 지내던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서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선한 일로 하나가 되어도 부족한 반에 서로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면 상관이 없어요. 모두가 각자 위치에서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순간,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회사에서 결단하는 그 순간, 내가 십자가 바라보면서 세상 등지겠다고 외치는 그 순간, 어느 순간 세상은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넘어뜨릴까 서로 의논하는 동맹의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잘 맞았다고 딱 붙어서 넘어뜨리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아마 말씀하지 않으셔도 회사에서 또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한 번 정도는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그런 것을 경험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번에는 다른 행보를 보이십니다. 이 앞 사건만 보아도 주님은 이런 것에 굴하지 않으시고 정면으로 부딪히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물러가시니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럼 어제처럼 멋지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한 말씀 하실 만도 하신데 물러가셨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예수님을 고발하려던 그 사람들 앞에서 사람을 고쳐주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힘이 없으셔 피하셨을까요? 아, 내가 어제 너무 기적을 과하게 베풀었나? 하시면서 주춤하신 건가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서 피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도망가신 적이 없으시죠. 자신을 향해 칼과 창으로 다가온 로마 병정 앞에서도 당당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진리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두려움이 없으셨습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즉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이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의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담대해집니다. 명예와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야 담대해집니다. 또 때로는 인맥이 있어야 담대해집니다. 그런데 성도의 담대함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담대함은 이 세상의 진리요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왜냐하면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사람은 매일매일 일어나고 나를 두렵게 하는 환경을 매일매일 몰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예수님, 내가 언제나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빛 대신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면 어둠이 결코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빛과 진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이 거칠게 도전하는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물러가셨는가? 바로 주님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바닷가로 물러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행보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때, 그 시기에 민감하게 행동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때에 맞춰서 이적을 행하시고 자기를 드러내기도 하시고 치유하기도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속에서 예수님 자신을 맞추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의 능력이 없으셨으면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능력도 있으시고 명분도 충분했습니다. 주위에 예수님을 지지하는 지지층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세상의 그 어떤 기준이나 명분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그분께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주 앞에 나간다면 주님께서는 승리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8절에 보니까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과 팔레스틴 전 지역에서, 즉 남쪽 지역, 동쪽 지방, 북서쪽 지방 전국에서 몰려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예수님께서 서울로 피하셨는데 저 멀리 제주도에서 또 일본에서 그리고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전국에서 이 서울로 몰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큰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사람들은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그 누가 말하지 않아도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교통이 편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처럼 기차가 깔리고 대중교통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이곳까지 올 때는 정말 몇 날 며칠을 걸렸을 것이고 말을 타고 와도 쉽지 않은 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몰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몰려왔는데 숙박이 좋았던 시내도 아니고 성내도 아니고 바닷가로 몰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희 새로운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를 보면 외형적으로는 밖에서 보면 교회인 줄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특히 새벽에 오면 더욱더 놀랍죠. 컴컴한 곳에 사람들이, 성님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제 평일날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저녁에 사무실에 있는데 저희는 각 홀마다 이렇게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전사고를 위해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그것을 보는데 각 홀마다 성도님들이 가득가득 차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 예배를 위해서 모두 모여서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늦은 시간까지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또 주일날에는 더 어렵습니다. 주차도 쉽지 않고 각 홀마다 예배 공간으로 가득 차있죠. 유재인실에는 아이들이 빡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성가대는 몇 번을 장소를 옮기면서 성가대 연습을 하고 더 안쓰러운 것은 성가대 분들이 서서 김밥을 드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보게 되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대접 받으실 만한 분들이 아니실 텐데 교회니까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들 중에서 불평하신 분들이 한 분도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몰려오고 계십니다. 정말 정말 감사한 일이고 주님의 은혜이지요. 그 누구도 얼굴에 불평 없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한가? 바로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8절 말씀해 보니까 듣고 나오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들었다라는 것은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말씀에 그 소문을 통해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움직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진 역동성입니다. 이 복음의 소문은 인습의 장벽과 지역의 장벽과 인간의 의지를 움직이는 살아있는 능력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지체가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면 그들이 겉으로는 듣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겉으로는 뭔가 듣는 것처럼 여기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이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이것이 영적 화학작용을 일으키게 되고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 어떤 것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그 능력 믿고 오늘도 열방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가지고 몰려오는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바리새인들 같이 예수님의 그 책잡기 위해서 온 지도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닌가 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온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여튼 1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몰려든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을 가진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는 모습,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몰려드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10절,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무리를 에워싸 믿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나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라. 예수님께로 오면 주님은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그 어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새벽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작은 배를 준비케 하셨습니다. 왜 작은 배를 준비케 하셨을까?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점점점 해변으로 가셔서 바다에 빠질 것 같으니까 물에 적지 않기 위해서 배를 준비하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그 육신의 약함을 고쳐주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명,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은 어려웠어요. 복음을 전하기 힘든 상황이었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왔고 그 힘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이야기에도 들리지 않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기적과 동시에 그들의 영혼을 진정한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복음 전하고 싶지만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장소도 좋지 않고 분위기도 나지 않은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런데 주님은 그 어떤 곳이든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의 복음을 전할 때 환경이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환경에서 복음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환경과 상관없이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삶의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 말씀해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몰려드는 사람들이 보이는 기적에 너무 취하여서 어쩌면 보이는 것이 너무 감격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귀신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본질을 정확하게 깨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신은 주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쫓김을 받을까봐 미리 와서 정체를 밝혀낸 것뿐이지 그들은 예수님께 외치고 있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특권이고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귀신이 말함으로 뭔가 그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도와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주님의 때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런 능력이 있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인기가 높아진다면 선한 의도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우리의 의를 나타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인기나 환호에 또 군중의 그 환호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는 사역을 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던 것, 바로 순종으로 자신을 드리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때에 자신을 움직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의 삶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는 가정과 학교와 내가 가는 곳곳에서 나의 삶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으시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영적 세계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오늘 하루 주께 붙잡힌 바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동역자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이 복음,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신 주님을 본받아서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